아,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나요? 이게 연세대에서 천체 물리학을 가르치는 이영욱 교수라는 분이 하신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교회에서 신앙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아닙니다. EBS라는 교육방송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의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인상적인 내용이나 혹시 인상적인 단어가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저에게 탁 와닿았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fine tuning이라는 단어였어요. 번역하자면 미세한 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계나 현미경 같은 아주 정밀한 것을 조정할 때 그때 우리가 fine tun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미세한 조정을 해야지 현미경과 시계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주를 연구하고 지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파인 튜닝의 흔적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의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구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것이 파인 튜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가 적절한 거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멀어서도 안 되고 더 가까워도 안 돼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사이즈도 적절하다는 거예요. 전 이걸 처음 알았는데요. 지금의 지구의 크기보다 더 커도 안 되고요. 더 적어도 안 된답니다. 딱 지금만큼의 사이즈가 돼야지만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적절함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존속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구의 생명체가 있게 된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확률이 없는 것임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자동차 부품이 만 개가 넘는데요. 그 만 개의 제품, 그 부품들을 땅바닥에 쫙 깔아놔요. 그리고 태풍이 몰아칩니다. 하늘로 치솟겠죠. 그리고 그게 땅에 떨어지면서 완벽한 자동차가 되는 우연이 지금의 우주와 지구가 되는 우연보다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지금의 우주와 지구의 모습을 우연으로 설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한 과학자의 소견입니다. 대신 누군가가 계획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디자이너가 있어서 그렇게 디자인한 것이 우주와 지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의 발견과 과학의 발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과 과학이 함께 가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을 프로바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 성경적인 선포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연구하는 과학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발견은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창조를 생각할 때 지적 설계란 용어를 참 좋아합니다. 영어로 intelligent design인데요. 거대한 우주와 자연 만물을 볼 때에 우연히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생명의 기본 단위인 미세한 세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 세포를 보면 그 속에 작은 우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디자인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을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MBTI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격 유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게스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유형의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MBTI 중에 계획형이 있고 적흥형이 있습니다. 계획형이 J이고 적흥형이 P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속할까요? 적흥형일까요? 아니면 계획형일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한 결과로는 계획형입니다. J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절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이미 예언되었어요. 오래전에 이미 예수님의 오심이 계획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가 미리 준비되었고 미리 계획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아니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간다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원시복음을 주시면서 이미 그때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미 그것이 계획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그 계획대로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계획적이셨어요. 플랜을 하셨어요. 디자인을 하셨어요. 인텔리전트하게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창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만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에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것도 파인 튜닝을 하신 것이죠. 인텔리전트하게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분의 섭리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시편 시인이 감격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창조와 섭리에 있어서 주어가 하나 등장해요. 그 주어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8절인데요. 그 중에 하나님이 8번 사용됩니다. 근데 다른 용어로 사용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 사용됩니다. 21절에 사용되죠. 그 다음에 여호와란 단어가 두 번 사용됩니다. 19절과 24절이고요. 그리고 주님이란 단어가 다섯 번 사용됩니다. 20절, 24절에 세 번, 26절에 한 번 사용돼요. 그래서 총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8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의 주체가,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시편 시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하셨습니다. 마치 계획 도시를 만들듯이, 우리 메디슨이 약간의 그 계획 도시인데요. 계획 도시를 만들듯이 그렇게 자연 만물을 계획하셨어요. 또 그 계획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자연 만물이 움직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여러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창세기의 창조 기사, 6일 동안의 창조를 구조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날, 요물, 뭐 24시간이냐, 몇만 년이냐, 이렇게 그 논쟁이 아니라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구조적으로 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그 공간을 채우심으로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이죠.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공간을 만드신 거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공간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요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6일 창조인데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빛이라는 공간과 어두움이라는 공간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은 뭘 만드셨죠?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에 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것이 둘째 날입니다. 공간을 만드셨죠. 셋째 날을 뭘 만드셨죠? 물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어요. 공간을 구분하셨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공간에 뭔가를 채우십니다. 첫째 날에 뭘 만드셨다 그랬죠? 빛과 어두움을 만드셔서 나누셨죠. 빛이 있는 것이 낮이고요. 어둠이 있는 것이 밤이죠.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것으로 채우신 것이 넷째 날이에요. 첫째 날과 연결되죠.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죠? 궁창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궁창을 채울 새와 바다를 채울 물고기를 세우셨어요.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죠?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땅을 만들고 그 땅을 채울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여섯째 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구조적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마치 영화의 큐시트처럼 짜임새 있고 조직적으로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시인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창조물을 보니까 그 창조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질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편 시인이 시편 104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창조하셨고 그 계획대로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섭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시편 시인은 감탄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인데요. 첫 번째 단락이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창세기에 나오는 넷째 날 창조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넷째 날 창조에 뭘 창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크린을 지워주십시오. 보고 하면 안 되니까. 넷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해와 달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넷째 날의 창조가 어떤 날과 연결이 되죠? 첫째 날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빛을 주관하는 해와 어둠을 주관하는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 내용이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19절부터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게 시적인 표현임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과학적인 글이 아니에요. 시적인 표현임을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절기는 주로 달과 연관되죠. 뭐 설날, 추석 다 달과 연관됩니다. 그 다음에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처럼 달과 해를 만드셔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절기를 정하셨고 낮과 밤이 있게 하셨죠. 20절입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활동하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이 20절 중반부입니다.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옵니다. 언제 기어 나오죠? 주로 밤에 기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밤에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을 먹는다는 것이 시편 시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제공하지 않으면 동물들도 굶어 죽는 것이죠. 22절입니다.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습니다. 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주로 밤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돋으면 잡니다. 밤에는 사람은 달라요. 23절이죠. 사람은 해가 돋으면 저녁까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를 합니다. 첫째 단락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쌍을 이루는 넷째 날에 빛을 주관하는 해와 어두움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낮에 주로 활동하는 사람과 밤에 주로 활동하는 짐승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계획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편 시인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4절부터인데요. 창세기의 다섯째 날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하늘에 새, 바다에 물고기로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째 날은 어떤 날과 연결된다고요? 둘째 날과 연결이 됩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바다를 만드셨고 그 다섯 날에 만든 궁창에 새들로 채우셨고 바다에는 물고기로 채웠습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인텔리전트하게 와이즈하게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히 많아요. 바다에 가보세요. 물고기들이 무수히 많아요. 26절입니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바다에서 노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말하는 리워야단은 바다의 고래를 뜻하는 것으로 많은 추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둘째 날락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쌍을 이루는 다섯째 날에 하늘을 주관하는 새들과 바다를 주관하는 물고기들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질서와 짜임새가 느껴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편 시인이 지금 감격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시인은 하나님께서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찬양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그렇게 질서 있고 계획 있게 운행하심을 보고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질서 있게 세상을 운행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적용은 그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적흥적이지 않으셨고요. 계획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뭐 20년, 50년, 70년, 80년 한번 돌아보시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리그 오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임신되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존재들입니다. 혹 부모가 계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계획의 하나님이세요. 플랜을 짜시고 그대로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셨듯이 창조도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8년 7월에 마지막 주일에 메디슨 한인장로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11시 15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은 작년에 졸업한 분들을 못 만나고 메디슨 생활을 합니다. 대신에 이곳 지금 남아있는 분들과 앞으로 함께 메디슨 생활을 하겠죠. 신앙 생활을 하겠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북미 원주민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지금 멜랜드에 있는 장로님과 몇 번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북미 원주민 선교를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3시간 떨어진 위스콘신에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멜랜드 팀을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함께 동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허투루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메디슨에서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적인 설계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세계를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시편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십니다. 그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적 설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연이란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혹 우리 삶에 업앤다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음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